내가 된장국으로 손을 뻗으려고 하면 식탁 저편에서 뜨겁단다 라는 말이 들려온다. 엄마다. 나는 현재 38세로 회사 명함에는 과장 대리라고 직함이 적혀있고 벤치프레스로 107.5kg를 든 적이 있으며 몇 권인가 책을 냈다. 물론 된장국은 지금까지 몇 그릇 먹었는지 셀 수도 없다. 하지만 내가 된장국으로 손을 뻗으려고 하면 69세 엄마는 반드시 뜨겁단다 라고 말해야 마음이 놓이는 것이다. 12월 2일, 네. 뭐, 물론 12월의 두 번째 날이긴 하지만, 아직도 신기하네요. 벌써 올해가 다 갔다는 게. 금요일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네. 바비킴 마마였고요. 오늘 원책방을 열어준 글, 호무라 히로시의 세계 음치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이 38살의 독신남의 서툰 세상살이라는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다 큰 남자의 이야기고요. 이 다 큰 성인이고, 또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이 엄마 눈에는 여전히 아이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뭐, 제가 뭐, 자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몇 살이 되더라도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처럼 바라보실 거고요. 저 역시도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고양이 두 마리가 이제 뭐 한 4살? 3살이니까, 이게 사람의 나이로 치면 저보다 저와 거의 비슷한 나이? 혹은 저보다 조금 더 많은 나이일 수도 있는데, 저도 언제나 네, 아이 대하듯이, 네, 애기 대하듯이, 네, 하고 있습니다. 뭐, 아,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는 잔소리, 걱정거리. 근데 지금은 저한테는 별로 말을 안 하시고요. 그냥 주변에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희 회사에 저희 어머니랑 내통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네. 저한테는 뭐 되게 쿨하게 아 뭐 너 인생 살아 뭐 이 정도 살면 됐어 엄마 괜찮아 라고 하시고 제 주변에는 제 저거 뭐 잘하고 있는지 뭐 미움받지는 않은지 뭐 여자친구는 있는지 뭐 계속 물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 아니 뭐 근데 잔소리라는 게 사실은 뭐 좋은 거예요. 네, 그럼요. 우리가 잔소리 듣는 걸로 짜증내지만 남한테 잔소리 안 합니까? 우리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원책방에 뭐 잔소리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 뭐 이것 좀 이렇게 좀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뭐 보이는 라디오 할 거면 하든가. 왜 이렇게 맨날 모자 푹 눌러 쓰고 오냐? 어차피 잔소리라는 건 항상 우리 아시겠지만 또 제가 그냥 그렇게 듣고 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나오겠지만 다 좋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책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나 EBS 인터넷 반디 스마트폰 어플 반디 카카오톡을 통해서 언제든지 또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실 수도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 샵1045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스태프들은 저한테 잔소리를 안 해요. 제가 분명히 이런 라디오 DJ로서 정말 그 별로인 구석들이 참 많을 텐데 아 오늘부터 하겠다고요? 그러면 하나만 해주세요.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요. 하루에 하나 정도 아니다 하루에 하나면 너무 많으니까 일주일에 하나 정도. 네. 노래 한 곡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래입니다. 그대라는 세상. 네, 윤미래의 그대라는 세상 듣고 왔고요. EBS FM 음악이 흐르는 책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세이를 함께 읽어볼 순서네요. 이번 주 책은요. 북하우스에서 나온 광고인 박웅현의 여덟 단어입니다. 이 여덟 개의 단어 중에 오늘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요. 참 맞아요. 소통. 이 소통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정말 참 많이 언급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생소하지 않은 단어가 됐죠. 네,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어떤 단어를 썼을 때 막 뭐야 그런 단어를 처음 듣는 뭔가 단어를 쓸 때 약간 그 생소한 느낌들이 가까웠던 단어였는데 저한테는 소통이 사실 되게 이런 저명한 강사분들이나 하는 그런 단어였는데 이제는 친구들끼리도 소통 불통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만큼 뭐 꽉 막혀있는 세상 이라는 건지. 그렇다면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할리우드에는 세븐 워즈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가져오니까 투자를 받고 싶으면 시나리오를 단 7단어로 설명해보라는 건데, 결혼을 했는데 마누라가 조폭이네? 조폭 마누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확 그려지도록 설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원에 다닐 때 논문을 쓰기 전에 우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딱 한 줄로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세 개의 패러그래프로 써보고 그걸 다시 챕터별로 나눠서 논문을 만들죠.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게 7단어로 정리되지 않는 건 아직 내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광고 만들 때 적용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죠. 다 괜찮은 것 같고 30분 정도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딱 한마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지점까지 좁혀나가죠. 이걸 생각의 증류라고 해요. 현상은 복잡하고 본질은 단순한 이 세상에서 단순한 본질을 뽑아내기 위한 증류 과정은 제가 일하는 업계에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의 증류 과정을 거쳐 이야기를 해보세요. 소통의 폭이 훨씬 넓어질 겁니다. 이 맥킨지 룰도 세븐워즈 룰과 비슷한데요. 만약에 내가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의 CEO가 탔는데 엘리베이터는 15초 후에 문이 열린다고 가정하고 거기서 내 생각을 어떻게 말해서 CEO의 마음을 끌 것인지 생각해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왜 지역별로 마케팅을 하십니까? 타깃별로 하십시오. 자세한 건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궁금해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둥글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고 그걸 더 정리해서 증류해보세요. 거기에서 나오는 엑기스가 나의 진짜 생각이 되어줄 겁니다. 네, 노라 존스 도우즈 스윗 월즈 듣고 왔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웅현의 8단어라는 책 중에 소통에 관한 주제 이야기 읽어드렸고요. 뭔가 처음에 이 소통이란 단어만 들었을 때는 남에게 내 생각을 잘 전달하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에세이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정말 간결하고 심플한 네, 그런 내용이어서 더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소통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데서 시작될 수가 있고요. 뭘 얘기는 많이 하는데 사실 돌아서고 나면 혹은 듣는 와중에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혹은 막 한참 얘기하다가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더라?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우리 보통. 먼저 내 생각을 잘 정리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이 에세이를 읽으면서 많이 공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가사 음악을 만들 때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참 많이 물어보는데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처음엔 정말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적습니다. 하다못해 뭐 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쓰다가도 갑자기 뭐 배가 고프면 냉장고에 뭐가 있더라라는 것까지 다 적어요. 그 모든 머릿속에 있는 걸 단어로 다 표현을 한 다음에 이제 전 거기서부터 가지를 쳐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이런 A4용지로 8페이지, 10페이지 정도 되는 글을 적어놓고 단어 하나만 네, 뽑아낼 때도 있고요. 그럼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또다시 출발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줄여나가는 가지치는 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어찌 보면 우리 이 박웅현 디렉터가 하는 얘기도 자신의 이런 생각들을 뭔가 심플하게 정리해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소통의 뭔가 시작이 아닐까라는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니면 원책방에 나와주세요. 네. 네, 생각의 증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증류는 뭐 술 먹을 때 이야기하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참 와닿는 표현인데요. 네, 생각의 증류. 이 괜한 욕심이나 뭐 핑계 같은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좀 들여다보는 일. 그만큼 머리도 복잡해지지 않고 삶이 담백해지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의 증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을 들어볼까요? 선우정아입니다. 그러려니. 네, 선우정아 그러려니 듣고 왔습니다. EBS FM 음악이 흐르는 책방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제 한 6일 남았네요. 12월 8일 날이요. 이 책방 콘서트, 네, 오픈 스튜디오로 진행이 됩니다. 이 오픈 스튜디오라는 의미는 그 청취자 여러분들을 몇 분 정도 모신다는 얘기고요. 엄청난 분이 나와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하고요. 네. 제가 하는데 또 그나마 이런 기회에 원책방에 또 뭔가 청취자분들이 놀러 오는, 네, 면 좀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지만 그렇진 못하고 몇 분만 이렇게 초대해서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는, 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사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뭐 그 어떤 뭐 장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까이 제 노래하는 걸 가까이서 보고 왜 이렇게 쟤는 고개를 가만히 놔두질 못하고 고개를 막 흔들면서 노래하지 이러면서 더 싫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그 라이브로, 네, 새로운 앨범에 있는 노래를, 예, 부르는 또 몇 안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거의 그 첫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아, 지금 신청이 폭주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예, 그러게요. 그러면 일단은 폭주하는 거는 뒤로 두고 우리 청취자 얘기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애리 씨의 사연이고요. 아이고, 실직한 지 5개월입니다. 직장에 다닐 땐 쉬고만 싶었는데 이 회사의 영업정지로 갑작스레 쉬게 되니까 쉬는 것도 그다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루하루 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료하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교에 다니는 두 딸에게도 정말 너무도 미안한 거예요. 빨리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막상 구하려 보니 가야 할 곳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감도 없어지고 무료하게 보내버리는 시간들 때문에 제 자신에게 화도 나고 참으로 큰일입니다. 차갑고 시린 계절, 제 맘에도 겨울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라고. 물론 막 또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일을 막 해야 되는 상황 일 수도 있는데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요. 저는 이럴 때 조금 쉬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쉬면서 정혜리 씨가 앞으로 또 직장을 찾아보시는 것도, 이게 제가 예전에 수업 때 들었는데 교수님이 제발 학교 빠질 거면, 학교 안 나오고 수업 안 들을 거면 그냥 차라리 열심히라도 놀으라고. 괜히 막, 나 뭐 학점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뭐 오늘 걸릴까, 뭐 오늘 시험 문제 알려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네, 쉴 때는 쉬라는 얘기를 좀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쭉 쉬었는데 그럴 때 또 많은 거를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얻었던 걸 바탕으로 내가 일을 하게 되고 뭔가 다시 학교에 나가게 됐을 때 더, 네,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재밌게 다녔던 것 같아요. 물론 걱정이 되시겠지만, 네, 조금의 휴가가 지워졌다고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세상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질 뿐이지 굉장히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많습니다. 네. 또 일을 하게 됐을 때, 아, 그때 좀 더 쉴 거리라는 생각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이 시간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좀 쉬고 계시면 이 시간에는 저랑 함께 하고 계시겠죠? 네, 여기는 오후 4시만 되면 문을 여는 음악이 흐르는 책방입니다. 우연히 꺼낸 그 책의 어디쯤
헤매던 나를 보듬어 안아주 음악이 흐르는 책방 박원입니다. 네, 책으로 읽는 영화 한 편, 시네스의 영화가 있는 풍경, 12월의 영화 에세이로 고른 책. 오, 굉장히 또 유명한 우리 기자님이잖아요, 영화. 김혜리 기자의 영화야 미안해입니다. 이 영화를 좀 본다는 분들에겐 정말 익숙한 이름일 테고요. 이 영화 전문지 기자로 오래 생활해오면서 인상적인 리뷰를 참 많이 남겨오셨는데요. 이 리뷰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글이 될 수 있구나. 네. 이 기자가 쓴 영화 리뷰는 믿고 봐도 되겠구나 무한 신뢰를 갖게 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김혜리 기자가 오늘 소개할 영화는요. 빌리 엘리엇입니다. 켄 로치가 만든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같은 이라는 한 평론가의 표현처럼 빌리 엘리어트는 일종의 뮤지컬 영화이면서도 환상을 위해 무지갯빛 세상으로 날아가지 않는다. 대신 빌리 엘리어트의 판타지는 현실의 갈피에 슬쩍 섞여들며 이 초라한 골목길 위로 살그머니 내려앉는다. 빌리가 허름한 담벼락을 따라 달리고 도약하는 장면에서 시간을 단숨에 압축하며 조용히 내리는 눈처럼 동네 언덕길 넘어 바다에 아련히 떠있는 흰 돗배처럼 데니 보일이 추천했다는 쉘로우 그레이브 트레인스포팅의 촬영감독 브라이언 투파노의 카메라는 진중함을 견지하면서도 중요한 순간들은 더없이 적절한 거리에서 정확히 포착한다. 특히 아들을 알지 못하는 세계로 막 떠나보내는 아버지가 소년을 번쩍 들어올려 터질 듯 끌어안는 한 컷의 그림은 100마디 대사보다 마음을 휘젓는다. 빌리 엘리어트에서 연기와 더불어 가장 빛나는 요소는 절묘한 편집. 빌리가 엄마의 환각을 본 직후 엄마의 대리역 같은 윌킨슨 부인과 빌리의 레슨으로 넘어가는 편집이나 빌리와 가족의 이별 뒤에 탄광 리프트를 타고 지하로 가라앉는 형과 아빠의 검은 얼굴을 이어붙인 대목은 객석의 감정선을 파악하는 감독의 예민한 촉각을 실감케 한다. 네, 티렉스의 코스믹 댄서 네 듣고 왔고요. 김혜리 기자의 영화야 미안해 중에 이 빌리 엘리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왜 김혜리 기자가 영화야 미안해라는 제목을 했을까요? 왜지? 뭔가 자신의 이런 리뷰들이 뭔가 미안해서일까요? 아니면 뭐 요즘에 이런 영화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 자신의 의견 영화의 호불호에 영향을 미칠까봐. 멋지네요. 네. 혹은 또 잘못 전달될까봐. 야, 하지만 뭐 전혀 우리 오늘 첫 시간이었지만 그런 느낌 안 들지 않았나요? 네, 청취자분들. 네. 이 김혜리 기자의 애정 어린 또 평이 아니더라도 이 또 이 영화는 특히나 또 참 좋은 영화로 꼽히는 영화고요. 저는 사실은 이 영화를 뮤지컬로 먼저 봤어요. 네. 제가 친한 또 이런 방송 작가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사실 그 초대로 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전에 이미 너무 유명한 영화라서 알고 있었지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유명하고 다들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타이밍을 놓쳐서 그때 못 보면 영화로 또 막상 내가 안 보게 되는 사실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실제로 가서 뮤지컬로 봤을 때 저는 다른 것보다 뭐 내용도 너무 좋고 좋았지만 거기서 이제 그 아이들의 연기 네. 어떻게 저렇게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을까 이게 사실 좀 직업병이기도 한데 누군가 그런 예술 활동을 너무너무 잘 할 때
좀 비슷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저거를 지금 무대에서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그런 게 되게 저는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또 어린 친구들이 그런 연기들을 하니까, 네.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뭐, 제가 괜히 오늘은 박원의 뮤지컬아 미안해 시간으로, 네. 물론 그 뒤에 이제 저도 영화를 보게 됐고요. 이 눈물을 뭔가 이렇게 막 지어짜내지 않고 이토록 담담하게 또 아름답게 소년의 성장기를 담아낸 영화가 있을까 저도 그 생각에 너무 공감을 합니다. 이 영화 또 마지막 장면에요. 이 청년 댄서로 자란 주인공 보면서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나요? 뭐 이런 외형적인 그런 게 아니라 빌리 좀 많이 컸구나 뭐 이런 느낌들을 다들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 또 감독의 치밀한 연출 덕분에 또 가능한 일일 것 같고요. 뭐 저 역시도 네 막 그런 이 그거를 제가 잘 모르지만 발레라고 하나요? 무용이라고 하나요? 그 발레죠? 네. 제가 그런 장르를 사실 많이 안 좋아해서 또 그 영화가 그렇게 좋다는 평이 많음에도 도전을 안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 역시도 SNS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막 뛰어갔던 그 장면도 기억에 많이 남고요. 네. 너무너무 좋은 영화입니다. 혹시라도 이름은 들어봤는데 아직 보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네. 어딘가를 갈 때 한번 이렇게 아 내가 영화 봐야지 하고 했을 때 또 손에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뭐 내용의 주제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딘가 갈 때 이렇게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빌리 엘리엇. 네. 좋은 영화였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김혜리 기자의 영화야 미안해를 계속 만나볼 건데 전혀 미안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약간 반어법으로 이 제목을 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이제 제 추천곡을 또 하나 네,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음악은요, 요즘에 이 팀은 굉장히 젊은 분들 사이에서 핫한 분들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또 어찌 보면 빌리 엘리엇과 같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계속 저보다 너무 음악을 잘하는 팀일까봐 듣지 못하고 있다가 너무 핫해서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혼내, 예, 3AM 이라는 곡을 가지고 왔고요. 이어지는 노래, 임다미 씨의 곡입니다. Fighting for Love까지 두 곡 들어볼게요. 네,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저의 추천곡이었죠. 혼내 3AM 그리고 임다미의 Fighting for Love까지 두 곡 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유난히 말이 많았나 봐요. 여러분 사연도 좀 더 소개를 해드려야 되고 우리 토요일날 하는 SML도 소개도 해드려야 되는데 다 날릴 거예요. 그러면 밑줄 긋는 남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에세이가 있는 시간 저는 박원이고요. 이것은 오후 4시만 되면 문을 여는 음악이 흐르는 책방입니다.
좋아한다는 말보다 좋아하는 마음 먼저 생각한다는 말보다 네가 먼저 생각이 나. 음악이 흐르는 책방 박원입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읽고 싶은 이야기 박원의 밑줄 긋는 남자. 인생은 양손으로 다섯 개의 공을 던지고 받는 게임 같은 것이란다. 그 다섯 개의 공은 일, 가족, 건강, 친구, 자기 자신이야. 우리는 끊임없이 다섯 개의 공을 던지고 받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 일이라는 공은 고무공이라서 이 땅에 떨어뜨려도 다시 튀어 올라오지. 하지만 건강, 친구, 가족, 자기 자신이라는 나머지 네 개의 공은 유리공이란다. 제임스 패터슨의 더 다이어리 중에 한 구절, 청취자 이용하 씨께서 밑줄 그어주셨습니다.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한번 떨어뜨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 완전히 깨지진 않더라도 지워지지 않는 흠집을 남기죠. 이 탄성이 좋은 공은 오히려 바닥을 치면 원래보다 더 높은 곳으로
튀어오르게 돼 있습니다.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공만 애지중지하느라 나머지 유리공들을 소홀히 하진 않았나?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 밑줄 청취자 이용아 씨가 그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에 밑줄을 그었는지 네, 원첩과 홈페이지 밑줄 긋는 여자 게시판에 많이 남겨주세요. 네, 음악이 흐르는 책방. 오늘은 선물 소개도 못하네요. 제가 이렇게 가끔 말을 많이 하고 싶은 날이 있어요. 네. 이럴 때, 그 아까 우리 에세이처럼 일곱 단어로 좀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오늘은 제 생각을 정리를 잘 못한 날이었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 데이브레이크의 그대 맘에 불을 지펴줄게요. 들려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음악이 흐르는 책방 주인 박원이었고요. 내일도 오후 4시에 책방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